이사에서 맥잡기 21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에서는 66장으로 되어 있고 앞에 39장하고 뒤에 27장의 내용이 판이하게 이제 다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특별히 뒤에 40장부터 66장까지는 아직 유다 백성이 바빌론 포로 생활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앞날을 내다보시고 바빌론 포로 생활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될 그 유다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제 기록하셨다. 1차적으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바빌론 포로 생활 간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나라를 갖지 못하고 온 세상 이제 또 돌아다니게 돼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는 시점에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1948년 5월에 드디어 한 2500년 동안 세상을 떠돌아다니다가 이제 나라를 형성하고 저기로 이제 돌아가게 됐거든요. 아직도 유대인들이 다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다 돌아오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되면서 예수님 재림하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제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렇게 중첩이 돼서 여기 40장에서 66장이 이렇게 나타나 있으니까 읽으실 때 가까운 미래도 있고 먼 미래도 있고 이렇게 들어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1차적으로 이거 읽으실 때는 가까운 미래에 포로 생활 갔다가 돌아오는 그 유다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와 같은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걸 읽으면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지난 시간부터 해서 49장부터 53장까지 하나님의 종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49장은 그 메시아와 이방인들의 관계를 보여줬고, 그 다음에 50장은 메시아와 아버지와의 관계, 그걸 이제 나타냈고,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51장 1절부터 시작해서 15절, 16절, 17절, 여기 있는 데까지 일단 살펴봤어요. 그래서 51장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바빌론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짓눌리고 억압을 당한 이런 가운데 이거 돌아오려고 하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시고 권고해 주신 그런 내용이 여기 51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앞부분 가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특별히 유다 백성이 바빌론 포로 생활 가서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이런 가운데 낙심이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처음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사라를 내게 택했을 때 그 사람들이 나이가 얼마였냐 이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삭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 사람 생각엔 이게 될 것 같지 않은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이들을 택하셔서 그렇게 해서 결국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그 민족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런 걸 기억하라고 51장 2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봐라. 정말 나이가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정말 바빌론 포로 생활 가기 전까지 강대한 그런 나라를 내가 이루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힘을 내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시면서 4절 5절에는 다른 거 다 관두고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4절에 내 백성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오 내 민족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사실 이 땅에 한 200개가 넘는 그런 민족이 있고 백성이 있는데 하나님이 직접 내 백성이라고 부르고 내 민족이라고 부르고 내 아들, 딸이라고 부르고 이게 굉장히 뭐라 그럴까 특이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의지해라 내 아들, 딸아.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게 귀를 기울이라. 한 법이 내게서부터 나아가리라. 내가 내 판단의 공의를 백성들의 빛으로 머물게 하리라. 내 의가 가까이 있고 내 구원이 나아갔은즉 내 두 팔이 백성들을 심판하리니 섬들일 나를 바라면 내 팔을 의지하리라. 제가 며칠에 말씀드렸듯이 팔이라고 하는 거, 암이라고 하는 거는 계속 여기 많이 나와요. 이거는 무기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팔 이거 이게 나오면은 영어로도 암 이렇게 나올 때 무기, 하나님의 엄청난 이와 같은 그 무기를 이야기하는 거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어떠한 그 압제를 가하고 그 다음에 유대 사람들을 핍박한다 해도 내가 내 힘을 가지고 너희를 구출해 주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고는 7절 8절에 내가 너희에게 구원을 베풀고 의를 주는데 이거는 영원한 거라고 말씀해 주세요. 영원한 거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의는 영원한 거다. 이거 말씀해 주시고는 11절에 지금 이제 바빌론 포로 생활 너희가 이제 가 있는데 너희가 반드시 돌아온다. 11절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주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돌아온다. 이 말씀을 해 주시면서 아주 엄청나게 귀중한 그 말씀이 12절에 이제 나옵니다. 나곧 내가 너희를 위로하는 자이거늘 너는 누구에게 죽을 사람을 무서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무서워하냐? 바빌론 사람들이 너희의 죄들로 인해서 너희를 심판하려고 그래서 너희를 데리고 갔단 말이야. 그런데 바빌론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위로하는 이와 같은 존재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다음에 13절에는 나는 어떤 존재냐? 하늘들을 펼치고 땅의 기초들을 놓은 주, 곧 너를 만든 자를 내가 왜 잊어버리느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어려움 많이 겪을 수 있습니다. 지금 특별히 나라 때문에 걱정하는 그런 분들 오늘 아까도 기도하시면서 이게 있는데 요새는 오히려 좀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지난 70년간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거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이 나라를 이렇게 부흥시켜 주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딱 들면서 어떤 일이 생겨도 하나님께서 올바른 길로 이 나라를 이끌어 주시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이렇게 좀 소망을 가지면 좋게 했어요. 나곧 내가 너희를 위로한 자. 트럼프도 아니고 뭐 미국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이 창세전에 어찌됐든 우리 믿는 자들이 많은 이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머릿속에 두시고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지금 세계 10위에 이런 국가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 힘으로 가능한가?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하늘들을 펼치고 땅의 기초를 놓은 그러한 자다.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그 일이 뭐 국가의 일이든 교회의 일이든 개인의 일이든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 당할 때꼭 하늘들을 펼치고 우주가 지금 팽창해 나가잖아요. 이게 팽창, 우주를 팽창을 막 시켜가면서 땅의 기초들을 놓은 그분, 그분을 우리가 우리의 위로자로 삼고, 우리의 창조자로 삼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잖아.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러한 그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아뢰을 것을 아뢰게 될 때,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이제 또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제 바빌론에서 이제 포로 생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일이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 이집트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관건적인 은혜로, 그렇죠,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이 구출해 주셨잖아요. 그 일하고 똑같은 거다. 같은 종류다. 그러니까 이미 너희 조상들이 이집트 탈출을 경험했듯이, 이제 바빌론에서 탈출하는 것도 내가 그 일을 이룰 테니까 그게 마치 하나의 예표로 그렇게 생각을 해라.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16절에 내가 내 말들을 내 입에 두고 내 손그늘 속에 너를 가렸나니 이것은 내가 하늘들을 심고 땅의 기초들을 놓으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려 하면 야, 지금 굉장한 말이에요. 왜 땅을 만드셨냐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너는 내 백성이라고 하는 거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너를 위해 만든 거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이게 구약시대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적용이 되고 신약시대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믿어요. 이 땅이 왜 존재하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한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거 이제 말씀해 주시면서 17절에서 이제 23절에는 깨라고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51장, 52장에는 깨라고 하는 말이 몇번 나옵니다. 일단 먼저 51장 9절에는 주의 팔이여 깨소서 깨서 영어로 가서 보면 awake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팔이, 손이 잠에서 깨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를 원한다는 그런 의미의 지금 깨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17절에 깰지어다 깰지어다 해서 유다 백성, 바빌론 포로 생활을 가 있는 그 백성이 깨어나야 된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52장 1절에 가니까 또 깰지어다 깰지어다, 영어로 awake라는 말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51장에서 지금 52장까지 깨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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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7절에는 오 주의 손에서 그분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사람을 떨게 만드는 그 잔의 찌꺼기를 마시되 그것을 다 짜내어 마셨도다. 지금 그 이야기하면서 지금 유다 백성이 바빌론 포로 생활을 가 있어요. 아주 침체가 되고 낙심이 되고 그냥 바빌론 사람들에게 기가 질려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의기소침하고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수 없다 그러고 하니까 하나님이 일어서라고 너에게 지금 바빌론 사람들의 그 진노의 포도주 이걸 마시고선 말 그대로 몽롱한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미혹의 영에 지금 빠져 있다. 그래서 깨어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이제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감각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냥 바빌론에 가서 그냥 여기서 그냥 우리가 계속 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무감각하게 지금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깨어나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바빌론을 통해서 유다 사람들이 받고 말 그대로 분노의 잔을 받은 상태에서 지금 바빌론 포로 생활을 이제 하고 있거든요. 18절에 가서 보니까 어느 정도냐? 아무도 유다를 구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녀가 낳은 모든 아들들 가운데서 그녀는 예루살렘이든 시온이든 이스라엘이든 그녀를 인도할 자가 없고 그녀가 기른 모든 아들들 중에서 그녀의 손을 잡아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손타 놓고 낙심하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바빌론 포로 생활 끝나고 돌아갈까? 생각을 하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깨어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19절에 이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하였으니 누가 너를 위해 슬퍼하랴고 황폐함과 파멸과 기근과 칼이니 내가 누구를 통해 너를 위로하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네 가지가 이 예루살렘에 임했는데 하나님이 이걸 압축을 해서 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둘. 그래서 앞에 황폐함과 파멸 이거는 땅에 이루어진 심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기근과 칼은 백성에게 이루어진 그런 심판이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 또 기근과 칼이 황폐함과 파멸을 가져왔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 하여튼 어쨌든 네 개로 나와 있는데 하나님 그걸 두 개로 지금 압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 때문에 20절에 가서 보니까 어떠한 결과가 생겼냐. 내 아들들이 힘을 잃고 그물에 걸린 들소처럼 모든 거리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주의 경노와 내 하나님의 책망이 가득하도다. 아직 이사야 당시에는 바빌론이 세력을 아주 크게 확장을 해서 전 세계를 다스린 그런 왕국은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앞날을 내다 보여주시고 이렇게 한 다음에 100년쯤이고 시간이 지나서 드디어 바빌론이 강성하게 돼서 유다를 침공하게 되고 유다 침공할 때그 당시에 유명한 대언자가 있었어요. 누구죠? 예레미야가 그난 4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는데 예레미야 말을 들은 사람이 거의 이렇게 손, 이두 손가락 안에 열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없었어요.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며 4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는데 믿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결국은 바빌론 포로 생활 갈때 여기 가서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예레미야 애가 가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에 가서 보시면 참 엄청나게 슬픈 일이 그 안에 이제 생겼습니다. 4장 우리 한영대역으로는 1206쪽에 있는데 어찌 금이 어둡게 되었는가? 어찌 가장 좋은 정금이 변질되었는가? 성소의 돌들이 모든 거리의 윗부분에 쏟아졌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아까 읽은 것처럼 정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토기장의 손으로 만든 질 항아리 같이 여겨지게 됐냐. 이렇게 되니까 그냥 부모들이 무정하게 된 거예요. 바다의 괴물들도 젖을 끊어요. 자기 새끼들이 빨게 하거늘 내 백성의 딸은 광야의 타조들 같이 잔인한 자가 됐다는 거야. 아들, 딸이 젖달라 그러고 그래도 젖주고 나면 힘 없어지고 그러니까 엄마가 젖을 안 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바빌론 포로 생활 가는 바로 그 시점에 성전이 다 불타고 유다 사람들이 황폐하게 되었을 때 젖먹이가 목말라서 그의 혀가 입천장에 붙고 어린아이들이 빵을 구하나 그들에게 그것을 떼어주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애들이 다 죽어버린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되면서 여기 어떤 일이 생기느냐. 8절에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음으로 거리에서 그들을 알아볼 수 없으며 그들의 살갗이 뼈에 붙고 말라서 나무 조각까지 됐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칼에 죽은 자들이 주려 죽은 자들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냥 칼에 바벨론 사람들이 휘두른 칼에 죽는 게 굶주려 죽는 것보다 나을 정도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10절에 내 백성의 딸이 멸망할 때 인정받은 여인들이 손이 자기 자식들을 삶으니 그들이 저들의 음식이 되었다.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훼파가 되면서 바벨론 사람들이 이 유다를 완전히 멸절시킬 때그 상황이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엄마가 아이를 삶아갖고 그리고 이한끼두끼 삶을 이렇게 그걸 먹고 연명하기 위해서 애를 삶아 먹는 그와 같은 일. 이게 뭐 여기만 있는 게 아니야. 중국, 그다음에 우리 옛날에도 그렇고 어렵고 가뭄이 생기고 다 그런 일이 발생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 성경에도 이와 같은 기록이 나와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걸 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예레미야 애가를 지금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앞으로 100년, 150년 이후에 있게 될 그런 일들, 이 예루살렘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때 이와 같은 악한 일이 생긴다고 하는 거를 이미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거기 가서 보니까 21절에 그러므로 고난받는 자여, 이 사람들이 뭐인가 지금 취해 있는데 포도주에 취한 게 아니에요. 다른 것으로 취했어요. 뭘로 취했냐? 17절 가서 보니까 그분의 분노의 잔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받으면, 그러면 사람들이 정신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정신이 없어진다. 그래서 이 나라가 바로 살기 위해서는 최소한 우리 하나님의 영을 가진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미혹의 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아니, 다른 그리스도인 다 그런다 해도 정말 우리 킹제임 성경을 들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간구하는 우리는 이 미혹의 영에 빠지면 안 돼요. 이거 빠지면은 정말 사람이 옳고 그른 거 구분을 못 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22절에 하나님이 내 주, 곧 자신의 백성을 변호하는, 사정을 변호하는 주, 내 하나님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사람을 떨게 만드는 잔, 곧내 경노의 잔의 찌꺼기를 내 손에서 거두어 다시는 내가 그것을 마시지 않. 드디어 이제 바빌론을 하나님이 멸절시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시는 이제 더 이상 그거 먹지 않게 한다. 그 잔을 너를 괴롭히는 자들의 손에 두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들은 전에 내 혼에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유다를 괴롭히던 그 자들에게 이쓴 잔을 마시게 하고 너희는 다시는 마시지 아니하게 하고 너희를 다시 복원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바빌론이 결국 멸망한다는 거죠. 그렇죠? 바빌론이 멸망하니까 유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바빌론 멸망이 되기 전에는 유다가 결코 돌아올 수 없어요. 누가 바빌론을 멸망시켰어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멸망을 시키고, 그러고 어떻게 해요? 곧바로 유다의 남은 자들 돌아오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한번 역대기하 한번 가서 볼까요? 역대기하. 역대기하 가서 보시면 참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고생 많이 했어. 바빌론 땅에 가서. 그렇죠? 이렇게 됐는데 드디어 어떤 일이 생겼어요?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 강성하던 바빌론을 멸절을 시켰단 말이에요. 이루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유대 사람들 해방을 선포하잖아요. 그렇죠? 36장 거기 가서 보니까 22절에 이제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제1년에 그것도 멸절시킨 다음에 한 10년 있다 한게 아니에요. 멸절시키자마자 바로 그 해에 주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주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어떻게 예레미야에게 말씀했어요? 바빌론 포로 생활이 70년 간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딱 70년 되는 그 해에 고레스가 온 생을 통치하는 그런 왕이 돼갖고, 그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영을 움직이심에 그가 자기의 온 왕국에 두루 선포하고 또 그것을 글로도 기록하여 이르되,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라. 주 하늘의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왕국을 내게 주시고 또 내게 명하사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자신을 위해 집을 건축하게 하셨나니 그분의 모든 백성 중에서 너희 가운데 거하는 자가 누구냐? 주 그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니 그는 올라갈지니라. 그렇게 이제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성경에는 성경의 배열이 어떻게 되어 있냐. 이 역대기하가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이 뭐냐.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올라가라. 근데 여기서 이런 말씀 보면서 저와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고레스의 영을 움직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게 하나님이 트럼프의 영을 하나님이 움직여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보편적인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체제 이런 것을 이 땅에서 지킬 수 있도록 이 땅에 이런 평화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여기 고레스가 그 일할 줄 누가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움직이시니까 그거 어떻게 해요? 바빌론을 다 멸절을 시키더니 거기 바빌론 땅에 남아있는 유대 사람들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올라갈 찐이라 하고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바로 옆장으로 나오면 에스라가 나와요. 에스라가 지금 올라간 사람들 얘기예요. 옆장 가서 보세요. 거기 가서 보니까 이제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제1년에 주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주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영을 움직이심에 그가 자기의 온 왕국에 두루 선포하고 그것을 길로도 기록하여. 조금 아까 나온 게 또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역대기 하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다시 한번 여기 에스라에 이제 나오면서 드디어 에스라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스룹바벨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집을 향해 올라오는 그런 사람들 이야기가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기 상하는 언제 기록이 된 거냐? 바빌론 포로 생활 끝나고 나서 이 바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과거 이스라엘 유다, 특별히 유다 백성의 역사를 다시 한번 재조명해서 다시 해서 기록해 놓은 게 이게 역대기 상하예요.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하고 비슷한 것 같아도 기록된 연대가 다른 거예요. 열왕기 상하는 바빌론 포로 생활 가기 전에 이런 내용을 이제 기록한 거고 이거는 바빌론 생활 다 끝난 다음에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는가를 되돌이켜 보니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숭배를 행해서 그랬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 다윗의 후손, 그게 뭐예요?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이에요.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메시아 왕국을 가져오신다.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다윗의 왕조를 중심으로 해서 역사를 아담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기록해 놓은 게 역대기 상하예요. 여기 그래서 맨 끝에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라고 고레스가 명령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돼 있고 에스라가 곧바로 그걸 받아서 똑같은 내용이 이렇게 기록이 되면서 실제로 말한 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 그 안에 이제 표현이 돼 있는 겁니다. 자, 52장에는 하나님이 이번에는 이스라엘에게 또 한 번의 권고를 주십니다. 또 한 번 권고. 그 권고의 내용이 1절에서 6절은 또 한 번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또 깨라 깨라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아주 정신이 하나도 없고 혼미한 가운데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깨어나야 된다 이제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52장으로 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이 오 시온이요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이제 힘을 내라고 이야기하고 이번에는 아까에다가 또 하나 더해 주는 게 있어요. 오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는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옷을 입으라고 얘기하냐. 옛날에 여기 히브리 성경 이런 데 가서 보시면 국가, 민족 이런 건 여자로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바빌론 이게 다 왕비로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 지금 바빌론이라는 왕비가 모든 걸 다 잃고, 그리고 이제 파멸이 됐단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유다를 위해서. 하나님, 사람들이 볼 땐 고레스가 영광을 받는 걸로 생각하지만 고레스를 세운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유다 백성을 돌려보내려고 그러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이제 왕비가 된 거예요.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는 단순히 잠에서 깨는 것뿐만 아니라 옷도 아름답게 입고 왕비처럼 그렇죠? 그런 모습으로 귀환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할례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 전에 바빌론 포로 생활 가기 전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방인들 하나님이 신정 통치를 하면서 믿지 않는 자들 저 이방인들하고 교류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방 사람들 데려와서 결혼하고 그렇죠? 부정한 일들 다 행하고 이제는 그러지 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내게서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바빌론에 남아있는 모든 건 다 버리라는 거예요. 이제 돌아가는데 바빌론에 이거 티끌이라도 묻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내버려야 된다. 이교도들 모든 거 다 내버려야 된다. 오 예루살렘에 일어나 앉을지어다. 오 포로로 사로잡힌 시온의 딸이요. 내 목에 띠. 이게 뭐예요? 강제로 끌려갈 때 이렇게 했던 이런 띠 이런 거 다 풀어버리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아무것도 받지 않냐고 너희 자신을 팔았으니 돈을 내지 않냐고 구속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빌론에서 이들을 데리고 가시는 게 돈 내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 그대로 무료로 되는 거예요. 무료.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이거 까딱 잘못하고 생각해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루어졌다. 이게 이렇게 되면 사실 아닌 거예요. 사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런 모든 거 받는 건 무료로 받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로 받은 거고, 저와 여러분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 받은 것도 저와 여러분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받은 거 아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모든 것, 어떤 것, 나쁜 것에서 이렇게 구출받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다. 이걸 저와 여러분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래서 결국은 바빌론이 멸망한다. 그렇게 되고 예루살렘이 왕비가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 5절 가서 보시면은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이전에 내 백성이 이집트로 내려가 거기에 머물렀고 그 아시리아 사람이 까닭 없이 그들을 학대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주가 말하노라. 내 백성이 아무것도 받지 않냐고 잡혀갔으니 여기서 내게 남은 것이 무엇이냐. 주가 말하노라. 그들을 다스린 자들이 그들로 하여금 울부짖게 하면 날마다 계속해서 내 이름을 모독하는도다. 자, 이 유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세 번의 커다란 치욕이 있었어요. 첫 번째 치욕은 이집트에서 400년간 종노로 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에게 잊을 수 없는 치욕이에요. 두 번째 치욕은 드디어 왕정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북왕국, 남왕국 이렇게 갈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갈린 가운데 이 북쪽에 있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누구에게 정복이 돼요? 아시리아에게 정복이 돼갖고 아예 그냥 그 열지파 자체가 다 끌려가고 이방인들이 여기 와갖고 사마리아 사람이 생기고 해서 아예 어떻게 됐어요? 거의 멸절이 되다시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시리아에게 침략을 당해서 저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절이 된 게 아주 커다란 수치예요. 세 번째 수치가 뭐예요? 그로부터 100년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여기 유다마저 바빌론 땅으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여기 가서 보니까 내 백성이 아무것도 받지 않냐고 잡혀갔다. 이건 바빌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 사람들 여기 그 역사 가운데 물론 신약성경에 넘어와서는 뭐가 있어요? 로마에 의한 침략이 있죠. 그래서 AD 70년경에 예루살렘이 초토화되는 그런 일이 생겼지만 하여튼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큰 수치 세 가지는 이집트에 속박당하고, 오케이? 그다음에 아시리아 백성에게 침략을 당해서 저 북왕국이 망하고, 그다음에 유다 왕국이 마지막에 바빌론에서 멸망당하고, 이게 가장 큰 수치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모든 게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그렇죠? 모든 게 끝났다. 자, 그런데 여기 가서 보시면은 이제 가서 보시면은 7절에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화평을 선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구원을 선포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러분 이거 읽으실 때 로마서 이런 걸 기억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한 이런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 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은 1차적으로 바빌론 포로 생활 돼서 돌아오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복음으로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 한 2500년 전쯤에 바빌론 포로 생활하는 그 포로들이 이걸 읽었을 때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화평을 선포하고 복된 좋은, 이게 다 뭐예요? 그 사람들이 느꼈을 때 좋은 소식, 화평, 그렇죠? 복된 소식이 뭐였을까요? 그 사람들에게는 바빌론에서 해방되는 거.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바빌론에서 해방이 되는 거. 그런데 가서 보세요. 바빌론에서 해방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 가서 보니까 시온에게 이르기를 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는 그 일이 바빌론 포로 생활을 해서 돌아와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럼 언제 이루어질 거예요? 천년왕국. 그러니까 이게 지금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성취는 언제 이루어지겠어요? 천년왕국이 때 메시아가 돌아올 때, 그때 재림의 때 이루어질 거고, 1차적인 가까운 미래의 성취는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벗어난다고 할 때 복된 소식이다, 화평의 소식이다, 기쁜 소식이다 하고 많은 대언자들과 많은 이와 같은 그 사자들이 와서 그 말씀을 선포한다는 그런 의미라는 걸, 저와 여러분 이걸 읽으셔야 돼. 이거를 복음으로 자꾸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해하시겠죠? 이거를 받는 유다 사람들이 이걸 뭘로 받았을까? 예수님 십자가 이런 걸로 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에게는 지금 화평의 좋은 복음의 소식이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에서 해방이 돼서 다시 유다 땅으로 간다는 이 놀라운 소식이 이들에게 전달이 될 때, 이게 아름다운 복음을 가지고 이 산을 넘는 이와 같은 사람이다. 지금 성경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궁극적으로 성취가 되는 것은 어디에 나오느냐? 이사야서 61장에 나옵니다. 나중에 이사야서 61장을 시간이 될 때 이제 우리가 이제 계속 나가면서 이제 볼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은 집에 가셔서, 아, 메시아 통치가 이루어지게 될 때, 이때 이사야서 61장이 말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하고 생각하시고 61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여기 가서 보니 52장 1절에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에 이렇게 나옵니다. 영어로 Holy City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을 Holy City라고 불러요. 몇 번 나오냐? 8번 나옵니다. 8번 성경에. 그래서 느헤미야 11장 1절 18절 뭐 등등 해갖고, 이 구약에 몇 번 나오고, 그 다음에 신약에는 마태복음 4장 5절, 27장 53절, 11장 2절, 계시록 이렇게 해서 총 8번 중에 구약에 5번, 신약에 이제 3번이 나옵니다. 자, 거룩하다고 하는 말이 뭐죠?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위해 특별히 분리시켜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더러운 것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도시는 이 목적을 위해 내가 특별히 구분해 놨다는 거, 그런 의미의 거룩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거룩한 도시라고 이야기할 때 거기 뭐가 더러운 게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특별히 유다 백성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계획을 하나님이 실천하는 그와 같은 목적을 위해서 특별히 구분된 그와 같은 도시가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룩한 도시로 이야기할 때 예루살렘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있는데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구분해 놓은 그런 도시가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이 1948년 5월에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차지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도시가 이제 돼서 1967년에 6.1 전쟁을 통해서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이, 거기에 성전산이 있어서 거기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이와 같은 게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품에 이제 돌아왔고, 여태까지 아무것도 못하다가 올해 70년이 지났어요. 1948년에서 올해 어떻게 했어요? 트럼프가 드디어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에 대사관을, 미국 대사관을 옮기게 되니까 이제 많은 나라 대사관들이 따라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돼요. 그래서 요 근래 보니까 트럼프가 어쩌면 세 번째 성전을 지어주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보는 그런 견해가 있어요. 지금 아예 밀고 나가서 아주 세 번째 성전도 아예 지어주려고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여튼 그런 일들이 지금 생기, 그런 게 뭐냐 하면 그런 의미의 거룩하다는 거예요. 저 예루살렘 하나님이 특별히 특별한 목적으로 구분해 놨다는 거예요. 그러한 목적으로 구분된 도시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거룩한 도시라고 이야기하는 거다. 그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거룩한 도시면은 우리 생각에는 침략도 받지 않고 이 모든 게 다 보존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을 때 그 거룩한 도시가 두 번이나 완전히 훼파된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빌론 사람들이 와서 성전을 훼파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 이 승천한 이후에 40년이 지나서 로마 사람들이 와서 또 그 성전을 훼파했거든요. 이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신약 성경에서는 성도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성도가 뭐야?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 구분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그렇죠? 하나님에서 배반하고 나가게 되면 거룩한 도시도 훼파가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 구원을 잃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이런 걸 통해서 교훈을 좀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돼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바빌론으로 끌려갔으니 이교들이 얼마나 조롱을 했겠어요. 너희 하나님이 뭐 하늘과 땅을 창조하고 온 세상 모든 걸 주관하고 그런다고 하는 너희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힘이 있어서, 힘이 하나도 없으니까 너희가 결국 우리에게 죽지 않았느냐, 다 파멸당하지 않았느냐, 우리 신이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라고 하는 저 신보다 훨씬 강하지 않, 이렇게 모독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모독하는 내용이 5절에 있는 거예요. 주가 말하노라, 그들을 다스리는 자들이, 바빌론 사람들이 그들로 하여금 울부짖게 하며, 거기 끌고 가갖고는 이스라엘 백성 매일같이 압제하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울부짖는단 말이에요. 날마다 계속해서 내 이름을 모독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경우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에서 인용을 합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2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3절에 유대인들의 죄를 쭉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2장 24절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 율법을 어김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말미암아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도다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아까 읽은 여기 이사야서 52장 몇 절에 5절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기 모독받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모독받는 이야기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거기서 이걸 끌어온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못된 짓을 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저 성전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고 그러면서 헛되게 하나님을 섬기다가 결국 쫓겨가서 바빌론 땅에 가서 살다 보니까 바빌론 사람이 계속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너희 하나님이 살아있느냐? 그렇죠? 그렇죠. 너희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너희가 어떻게 여기까지 쫓겨? 이러고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행위를 했다. 이런 거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독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계기를 만들어주는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되겠다. 이런 걸 저와 여러분 좀 배우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되면서 결국 남은 자들이 돌아오면 6절에 가서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모독을 받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그러므로 내 백성이 내 이름을 알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결국 바빌론에서 다시 돌아오게 되면 그러면 그때야 비로소 아 바빌론이 엄청나게 크고 영원 무궁한 그런 왕국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렛을 또 사용해서 결국 어떻게 유대인들을 돌려보내잖아요. 그렇죠? 예레미야 입으로 이미 70년 전에 이야기했잖아. 이걸 보고는 그렇구나. 하나님의, 여기 나와 있는 것도 이름 그러니까, 아, 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이제 알았나 보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름을 안다는 거는 하나님이란 존재 자체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한테 정동수 목사하고 이름을 대면, 저와 여러분의 인격을 안다는 뜻이에요. 인격을 안다. 내가 한 모든 일을 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데 나오는 거, 그때 가서 너희가 내 이름을 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여호와를 모르고 이제 드디어 여호와라는 이름을 아나 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 그분이 행하신 그와 같은 예언의 모든 말씀 그대로 이런 모든 것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빌론 포로 생활 갔다가 다시 돌아온 이후에는 뭐가 없었다고요? 우상 숭배는 더 이상 없었어요. 우상숭배는 더 이상 하지 않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7절에서 이제 12절은 아까는 깨라고 얘기했고, 7절에서 12절은 이제 떠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떠나야 된다. 떠나야 된다. 그 떠나라고 한 말이 11절에 너희는 떠날지어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어딜 떠나야 돼요? 바빌론을 떠나라는 거예요. 깨어나라고 두번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떠나라고 또 하나님이 명령을 지금 내리는 겁니다. 자,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바빌론 정복하고, 정복하자마자 뭐 해요? 유대인들에게 돌아가라고 얘기하잖아요. 아, 돌아가라고 얘기하는데 안 가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나는 여기가 좋습니다 하고 남아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에 떠나라고 지금 이 명령의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드디어 해방의 기쁜 소식이 7절, 8절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화평을 선포하고 뭐라 그랬어요? 이게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는 것. 그게 1차적인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인용을 해요. 우리 로마서 10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에서 인용을 합니다. 가서 보니까 14절에 그런즉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않는 분을 어찌 부르리요?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어지지 않았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온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움과 함과 같으니라. 그렇죠? 이 말씀을 여기서 인용을 한 거예요. 이게 끝나고 난 다음에 16절에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에 순종하진 아니하였나니 이사야가 이르기를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 이건 어디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1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 이사야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걸 인용을 해갖고 그래서 신약성경 안에 구약이 가장 많이 인용이 되는 부분이 어디냐? 이사야서예요. 이사야서. 이사야서를 그렇게 많이 사도 바울도 인용을 하고 계속해서 이제 인용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거 읽을 때 신약 그런 관점에서 뭐라고 얘기해? 이 화평의 좋은 복음의 소식, 이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었다가 묻혔다가 성경 기록대로 다시 살아나신 거, 이거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래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원래 누구를 위해 준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이사야서 51장, 52장, 53장 다 누구에 대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 말씀을 이렇게 인용을 해갖고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 9장, 10장, 11장을 기록해 놓은 거다. 1차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근데 2차적으로는 저와 여러분 이걸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속에 이 복음을 선포하는 걸로 이해를 하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듣고, 그리고 선포자를 보내서, 그래서 아름다운 이와 같은 화평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 틀린 거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1차적인 의미는 이스라엘하고 상관 있는 거다. 이 문맥에서. 이거를 기억을 하시면서 2차적으로 우리에게 이제 적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사야서에 나오는 화평의 복음의 소식은 다른 거 아닙니다. 십자가 사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뭐예요?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너희가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간다는 이게 지금 여기 이사야서 52장에 나오는 좋은 소식이고 화평의 복음의 좋은 소식이다. 이걸 여러분이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9절에 예루살렘이 기뻐하죠. 예루살렘의 피폐한 곳들아, 너희는 소리내어 기뻐하며 함께 노래해라. 왜 그래요? 주께서 예루살렘을 구속하셨다. 자,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된 내용이 10절에 나옵니다. 주께서 모든 민족들의 눈에 자신의 거룩한 팔을 드러내셨으니 땅의 모든 끝들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로다. 이것도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유다가 돌아오는 걸 보고는 야, 저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구나. 밖에 있는 이방인들이 그 이야기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할까? 1차적인 적용이고, 2차 적용은 언제겠어요? 맨 마지막 때, 저 이스라엘이 다시 저 땅으로 돌아와서, 그 재림의 때 예수님 맞아들인 그 순간이 될 때, 많은 이교도들이, 야, 저거 죽었는 줄 알았는데, 나라를 형성하고, 그리고 결국 메시아를 영접하는 저런 민족이 되는구나 하고, 이 이스라엘을 칭송하는 그런 내용으로 저와 여러분 여기 가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도 가서 보니까 뭐가 나와요? 누가 이런 모든 일을 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팔이 한다. 여기도 팔이 한다 그랬잖아요. 암이 하는 거예요. 이 암. 오케이? 암이 하나님의 엄청난 위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뭐라 그랬어요? 깨끗한 팔이 뭐를 할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깨끗한 팔, 이런 걸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마련해 놓은 이와 같은 계획 이런 거를 거룩한 팔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뭐, 깨끗하고 더러운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내용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그거 이야기하면서 11절, 12절에 바빌론에서 떠나라 그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바빌론은 너희는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바빌론, 너희가 말을 안 들어서 내가 거기 보냈지만 거기 부정한 데다. 어떻게 나올 때 거룩하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나와야 된다. 그래서 너희는 그녀의 한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주의 기구들을 나른 자들아 너희는 정결할지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바빌론 이 포로 생활 갈때 어떤 일이 생겼어요? 느부갓네살이 와서 하나님의 집에 있는 그런 기구들, 그 남아있는 것들을 다 바빌론 자기 신의 신전에 갖다 놨거든요. 근데 어떻게 나중에 고레스가 나중에 니들 돌아가라고 얘기할 때 그냥 돌아가면 어떡하겠냐. 하나님 섬기려면 기구가 있어야 되니까 남아있는 기구를 다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기구를 가지고 돌아오는 것도 이미 이렇게 예언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정결할지어다. 아까 거룩한 거, 거룩한 팔, 정결해야 된다. 부정한 게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신의 그 나라들에 살고 이런 것들을 그 부정하다, 더럽다고 이야기한다는 거.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서 이 하나님을 섬길 때는 이방의 어떤 그 잡것들하고 같이 이렇게 묶어갖고 아니면 그거하고 섞어갖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셔서 더러운 것을 못 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가운데 혹시 우리의 예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가운데 이방의 잡신들을 섬기는 어떤 그런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요만큼이라도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했어요. 고린도 후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표현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메지 마라. 의가 불의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빛이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무슨 일치를 보겠느냐? 혹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무슨 조화를 이루겠느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우리 홍영재님이나 저나 하나님의 영이 이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가정에서도, 차를 타고 갈 때도, 설거지를 할 때도,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도,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룩한 성전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거닐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 아까 부정한 것을 만그 바빌론에 있는 건 티끌 하나도 갖고 오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러한 말씀들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여기 이사야서에 있는 이런 걸 가지고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딸이 되리라. 주 전능자가 말하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결론이 7장 1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 약속들, 하나님의 아들딸이 된다는 그런 약속들을 가졌은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영과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래서 지금 바빌론에서 떠나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이 요청하는 게 있어요. 바빌론 땅에 있는 더러운 것은 하나도 가지고 가면 안 된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세상에 살다가, 그게 뭐야? 바빌론. 이집트에 살다가 거기서 하나님이 불러서 여기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됐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요구하신 건 똑같아요. 똑같아요. 유다 사람들 돌아갈 때 부정한 거 하나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서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가지고 혹시 착각을 하고 이런 거 많이 가지고 나면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는 거에도 이걸 더하면 그러면 전체가 하나님이 미워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거룩함이 없어졌어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세상하고 똑같아요, 교회가. 세상을 전도하지 못해요. 세상이 오히려 지금은 교회를 걱정해 준단 말이에요. 교회가 저렇게 하면 되겠나 하고 교회를 걱정하는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거, 이런 걸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12절 가서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주께서 너희 앞에 나가시며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너희의 후위대가 되시리니 너희가 급히 나가지도 아니하며 도망하지도 아니하리라. 자, 세상과 세상의 문화를 수용하지 않고 그리고 세상과 분리가 돼서 그렇게 생활하려고 하면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려워요, 세상 생활하는 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 앞에도 가고 내가 너 뒤에도 가고 그래서 너를 보호해 주겠다. 유다의 그 남은 사람도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 바빌론을 떠나서 다시 거기로 가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거기 가면 70년 동안 바빌론 사람들이 다 모든 거 훼파시켜 놔갖고 말 그대로 여우가 살고 그냥 늑대가 사는 이런 데가 됐단 말이에요, 거기. 아, 거기 가서 지금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세우고 이런 거 생각하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내 앞에도 가고 내가 너 뒤에도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가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이 반드시 닥칩니다. 어려움이 반드시 닥쳐요. 우리 홍영재님도 어려움 지금 닥치고 있고 저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여러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인생이 이렇게 고난의 연속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세상을 벗어나서 이쪽으로 나오게 될때 약속해 주는 게 있어요. 고난과 고통을 면제시켜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 안 하시고 내가 너 앞에도 가고 내가 너 뒤에도 가고 너를 그렇게 보호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지금 이사야서 이 말씀을 이거 받을 때 유다 사람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지금 잘 살고 있는데. 그렇죠. 우리가 지금 유다 땅에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뭘 어디서 돌아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그렇잖아요. 얼마나 이상했겠어요. 이 말씀을 받을 때. 근데 하나님께서 미리 앞날을 내다보시고, 이 사람들 바빌론 포로 생활 갔다 오면서, 그몇 사람 안 낳는 그 남은 자들 돌아오는 이런 거 하나님 보시면서, 미리,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이렇게 주신다는 거 얼마나 기가 막힌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13절, 14절, 15절 오늘 계략적인 것만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다음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52장 13절, 14절, 15절은 원래 53장으로 해서 같이 붙여놔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다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 이사야서에는 메시아로 나오는 그 종의 노래가 네번 나옵니다. 네 번. 첫 번째가 42장 1절에서 7절, 49장 1절에서 6절, 그 다음에 50장, 그 다음에 네 번째 종의 노래가 이거예요. 여기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 15절. 15절인데, 세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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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절로 돼 있어서, 세절이 하나의 소절을 이루고, 시로 생각하시면은, 이 세절 하나, 그 다음에 세절 하나, 세절 하나, 세절 하나, 이렇게 세절 하나 돼서 다섯 개의 조그만 소절로 돼 있다. 이게 지금 메시아의 종의 노래 네 번째 거예요. 네 개가 나오는데, 네 번째 거. 자, 여기 이 종의 노래에 대해서, 구약성경학자로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카일 예이츠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 이 다섯 소절로 구성된 이 종의 노래, 네 번째 이 종의 노래, 이 종의 노래가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 예언 가운데 에베레스트 산과 같은 거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에베레스트 산. 그래서 제가 오늘 찾아봤어요. 에베레스트 산이 몇 미터인가 봤더니 8,848미터라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이 땅에서는 최고봉이에요. 최고봉. 제일 높은 거예요. 저도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제 한번 가서 보려고 그래요. 아직 못 가봤습니다. 성경 번역하고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다 뒤로 미루고, 그러고 지금 있거든요. 이제 기회가 되면 한번 가서 보려고 그래요. 8,848m. 근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메시아 예언의 최고봉이 여기 마지막 네 번째 주의 종의 노래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 15절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어떤 분은 이사야서 49장에서 57장에 나오는 최고봉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어떤 분은 이사야서 전체의 최고봉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어떤 분은 구약성경의 최고봉이다. 구약성경. 구약성경에 이렇게 복음이 잘 묘사된 데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메시아가 선포하는 그 복음, 메시아의 십자가 죽음, 그 다음에 내장됐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다시 부활하셨다가, 그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가 있는 이런 모든 게, 근데 여기 전체 15절 안에 왜 그렇게 했고, 그렇죠. 그 이유가 무엇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 이게 이렇게 자세하게 표현된 게 어디 있냐는 거예요. 심지어 신약 성경 안에도 이렇게 자세하게 메시아 사역이 뭘 뜻하는지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된다고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신구약 전체에서 복음의 최고봉이다. 예. 그렇게 이야기해도 무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기억을 하시면서 원래 유대인들이, 랍비들이 이 말씀을 원래는 처음에 이게 다 메시아에 대한 거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 오, 이게 메시아인데 가서 자세히 읽어보니까 자기들 생각에도 이게 예수님 같거든요. 자기들이 봐도.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10세기, 11세기 넘어가면서부터 어떻게 해요? 이거를 바꿨어요. 이걸 누구로 바꿨냐? 이거는 메시아 종,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다. 이렇게 바꿔놨어요. 해석을 그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한번 53장 9절 가서 보세요. 그는 사악한 자들과 더불어 자기 무덤을 만들었으며 죽어서는 부자와 함께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폭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속임 죽여. 이게 개인이 될 수밖에 없지. 이게 나라가 될 수가 없는 그런 구절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53장을 있는 그대로 쭉 읽어보면 이거는 개인에 대한 이야기지 이스라엘 국가, 이스라엘 국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회당에 가면 그러면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만은 읽지요. 그래서 구약을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창세기부터 여기 말라기까지 부분 부분 이렇게 읽는단 말이에요. 옛날에 이 53장 이 부분을 읽었어요. 근데 이걸 읽으니까 예수님으로 자꾸 이렇게 연상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읽는 것에서 빼버렸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 이스라엘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사야서 53장이라는 게 있다는 것 자체를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모릅니다. 오늘도 제가 잠깐 식사하면서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은 다 구원받냐? 오케이? 그다음에 저기 있는 저 이스라엘은 다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그런 열렬한 이 정통파 유대인이냐? 제가 뭐라 그랬어요? 90%가 세큘라. 쉽게 말씀드려 진화론도 믿고 동성애도 믿고 뭐 하여튼 이런 방식으로 그렇게 지금 저기 돌아와 있는 그러한 유대인이고 진짜 구약시대 이 여호와 하나님 섬긴 사람은 진짜로는 그 1%도 안 될 거예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 한 10% 정도 이렇게 모자 쓰고 이렇게 한 게 이렇게 다니는 그런 사람 한 10% 정도 되는데 진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정확하게 믿는 그 예수님은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믿는 사람 1%도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고개를 뻣뻣이 들고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으니까 결국 어떻게 주변에 있는 그런 나라들을 사용해서 침략하게 해서 두 손 들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든단 말이죠.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이란을 사용하고 터키를 사용하고 지금 러시아를 사용하고 그 일을 위해서 지금 북한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란에 지금 핵무기 주고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거기하고 이렇게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묻는 거예요. 아니 근데 자꾸 왜 북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나오냐고 저한테 자꾸 묻더라고요. 아, 그게 싼 게 아니라 그 이란 때문에 그런 거다. 이란. 이란에 핵무기를 팔고 그러다 보니 그래서 이란에서 이스라엘 폭격하는 이런 것 때문에 이스라엘 정보기관이 이 북한이 문제, 북한 관련 이런 거에 가장 많은 정보를 지금 이스라엘 모사드가 가지고 있어서 자꾸 이런 데 이렇게 자꾸 뭐 이상한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분 얘기가 백두산 밑에 핵무기 그거를 100기를 숨겨놨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냐 그랬더니 이스라엘 정보기관이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아니 북한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이 왜 나오냐고. 그래서 100기 이런 거는 그 거짓말일 수 있고 그건 뭐 정확하지 않은데 나오는 이유는 확실하다. 왜 그래요? 이란 때문에 그런 거다. 북한하고 이란하고. 예. 그렇게 돼서 이게 연결이 돼 있다는 거. 이런 것들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거. 예, 이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해야 하나님이 기뻐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기뻐해야 하나님이 기뻐해요. 그래서 이거를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손안에 인간의 역사와 나라의 역사가 다 이 안에 들어있다는 거. 고레스의 영을 움직이신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들의 영을 움직여주셔서 그래서 이 땅에 화평과 자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 의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